요즘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도 드리고 또 저도 새벽 기도도 녹음해서도 올리고 참 불편합니다. 너무 불편하고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도 뭐 쉽게 만나기도 어렵고 또 전화드려 보니까 또 이렇게 예배를 안 드리는 그 시간에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에게 가서 거기 계시는 어르신들도 많이 계셔요. 그래서 참 그걸 그렇다고 전화해서 돌아오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아무튼 안부를 전하는 가운데 지금 이 시절이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목사 입장에서는 함께 모여서 이제 좀 옛날처럼 옛날에 많이 좀 이상한데 6개월 전처럼 이렇게 많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뭐 그리고 또뭐 젊은 사람들 뭐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니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배를 이 목사의 설교를 듣는 정도로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목사 설교 듣고 뭐 마음에 안 들면 뭐 다른 데 틀어가 또 보고 그러면 예배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의 가운데에 설교를 듣는 시간이 있는 건 맞지만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게 예배는 아닙니다. 이 부분이 좀 애매한 거죠. 그리고 뭐 예배의 집합금지 뭐 교회뿐만 아니라 법당도 그렇고 성당도 그렇고 집합 금지 명령이 내리니까 또뭐 교단에서나 많은 어른들이 또 한국 교회는 예배를 중단한 적이 없다 이러고 또 난리가 났고 물론 저도 뭐 이해는 하죠. 예배를 중단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우리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온 게 사실입니다. 이게 집합 금지 행정 명령에 불쾌감을 드러내는 분들이 많이 있었고 심지어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배를 사수해야 된다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집합금지 명령이나 행정명령이 교회의 탄압이냐 아니냐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시절을 처음 겪어보니까 우리가 과연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건가? 사정이 바뀌고 형편이 바뀌고 이런 이상한 일들이 막 일어날 때에 과연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는 예배의 본질은 뭐냐? 그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세상이 막을 수 없는 예배예요. 세상이 금지할 수 없는 예배를 드려야죠. 금지하든 말든 뭐. 절대로 꺾을 수 없는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 그럼 그 예배가 뭐냐는 거죠. 자, 그러기 전에 먼저, 과연 우리 한국교회는 예배를 중단한 적이 정말 없나? 정말 예배를 중단한 적이 없는가? 역사를 살펴보고 본질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19년도에 3.1운동 직후에 이제 뭐 천도교뿐만 아니라 불교와 또 가톨릭까지 또 기독교가 전부 다 합심하여 3.1운동을 진행했기 때문에 당연히 종교시설이 폐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도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냥 성경 읽고 기도하는 정도로 그냥 한 1년 반에서 2년 반 정도로 추정합니다. 정확하게 시간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요.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제 말에 1945년도에 해방을 했으니까 한 7년 전부터 시작해서 이제 교회당을 이제 뺏기기도 하고 그리고 가정 예배를 드렸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44년, 45년, 그러니까 한 해방되기 1년 전에는요, 아예 교회당을 이렇게 헌납을 해버려, 예배당을 헌납해버리고, 전쟁 사무실, 그리고 이제 전쟁 물자를 생산하는 노동자들의 숙소로 교회를 바꿔버렸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은 아예 그냥 교회당 역할을 못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뭐, 6.25 전쟁 때는 말할 것도 없죠. 6.25 전쟁 때는 서울이 점령되고 난 다음에, 함락된 다음에 한 3개월 정도는 아예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라고 알고 있고요. 피난 간 사람들도 7월에서 한 9월, 7, 8, 9월은 거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으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는 예배를 그만둔 적이 없다. 뭐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역사를 보면 그런 어려운 시절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것이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정확하게 우리 알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 적이 없다 이렇게 외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심지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 예배의 본질이 뭐냐 이렇게 묻는 게 맞는 거죠. 단순하게 예배를 예배당에 가지 못하니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일제 말에 그 있었던 그 2년 동안의 기간을 제가 잠시 말씀드렸는데요. 그 사건이 언제 시작된 거냐면 1938년도 그러니까 해방되기 7년 전부터 시작된 겁니다. 1938년이라면 제가 쭉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해보니까 우리 교회에 우리 천국 가신 윤명주 권사님 이 나이가 15세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38년 하면 하루 옛날인데 지금부터 82년 전이잖아요. 계산해보면 그때의 세상 물정을 알고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구나를 본 사람은 윤명주 권사님밖에 없었던 거죠. 세상을 떠나셔서 천국에 계시니까 다시 물어볼 수는 없지만은 그 시절이었어요. 1938년 평양 서문박교회에서 조선예수교 장로회 27차 총회가 있었습니다. 내일 이제 우리 교단 총회가 있거든요. 딱 연결되죠? 총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총회 때 뭘 결의했느냐? 신사참배를 결의했습니다. 신사를 이게 참배하는 것은 종교의식이 아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교리에 위배되지 않는다. 국가의식이라고 하면서 그 총회 때에 신사참배를 결의했습니다. 근데 이게 일본 경찰이 와서 총국 칼을 들고 그 자리에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의를 이야기했습니다. 또 우리가 제직회나 아니면 노회를 할 때 보면 가부를 묻잖아요. 동의받고 또 청하는 분이 있습니까? 청하는 분이 있으면 제청받아서 가부를 묻습니다. 가하면 이해하시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소수 의견으로 그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데 바로 통과시켜버렸어요. 동의받고 바로 가부를 물은 게 아니라 바로 가를 시킨 거예요. 통과시켜버렸어요. 그리고 그 총회 결의를 하자마자 부총회장과 각 노회장이 대표로 평양 신사를 참배했어요.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미 이 총회 전에 감리교, 장로회 말고 감리회와 그리고 성당은요, 가톨릭은 이미 무릎 꿇었어요. 다 신사 참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역사를 읽어보면 진짜 기가 막힙니다. 물론 우리 그 시절에 안 살았기 때문에 그 두려움과 그 압박감은 우리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결국 신사를 참배하게 된 거죠. 시간이 지나자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배 전에 천주 대신의 신폐에 경배합니다. 갖다 놓고. 그리고 일본 왕에게, 천황에게 전하는 동방요배라고 합니다. 동방, 쪽인쪽을 향하여 전하고. 그리고 황국신빈서사를 교회 예배전에 낭독합니다. 그리고 일장기에 절하고, 그러고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느낌이 에스겔에서에 나오는 성전마당에 우상 세워놓고, 그죠? 성소 바깥에다가 곤충 형상을 그려놓고 예배 드릴 때 썼던 그 향을 뿔을 들고 나와서 흔드는 것과 똑같은 일들이 우리 한국교회 일어났던 거예요.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났던 거죠. 그런데 방법이 없어요. 결국은 그런 압박과 결의해야 되니까 그냥 밀려서 시간이 지나자 아예 설교도요. 구약은 설교 못하겠어요. 왜? 선지자가 왕에게 외치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걸 아예 싹 잘라버리고 복음서만 딱 설교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절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941년 그러니까 3년 뒤에 아예 평북 노회 쪽에서 퍼져나갔겠죠? 안식일을 폐지해버렸어요. 주일이란 말을 못 쓰게 하고 일요일이라는 단어를 쓰게 하고죠. 주일 성수 보기. 아예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럼 어떻게 예배를 드려? 안식일이 없는데, 주일이 없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아예 예배가 폐지된 거죠. 그러다가 1942년 1년 뒤에 싱가포르가 함락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일본이 이 전쟁에서 이기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일본이 질 리가 없다. 그래서 수많은 이 민족 지도자들이 변절을 합니다. 일본으로 돌아서요. 아이고 됐다 마 우리 이제 일본 국민 하자 돌아서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의 종을 전쟁 물자로 헌납하고 포탄과 총탄으로 만들어라라고 이게 일본 우리 들어본 단어가 있어요. 대동아 공령을 이루소서 이러고 막 민주 지도자들이 경문을 쓰고 경문이라는 것은 격려하는 거죠. 대동아 공령에 헌신하라. 그때가 시작된 거예요. 42년 그 조금 시간 지나자 이제 비행기를 조선 장로호 내가 비행기를 그 비싼 비행기를 장로 교단의 이름으로 헌납했어요. 44년에는 조선 장로호 제2기를 헌납하는데 장로회와 감리회가 돈을 모아서 헌납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선 장로호 제2기를 헌납한 다음에 44년에 아예 교회당을 헌납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교인이 확 줄어버린 거예요. 아니 주의를 못 지키는데 그리고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교인들은 전부 투옥시켜버리고 다 쫓아내버린데 누가 교회를 오겠냐고. 교회들은 아예 그냥 통폐합해가지고 교회 수가 반으로 줄었다고 기록합니다. 반으로 줄고 그 폐사한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수물자를 생산하는 공장이나 아니면 군수물자의 생산하는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숙소로 제공해버렸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해방을 맞이했던 겁니다. 결국 신사참배에 반대하고 교회를 빼앗기고 쫓겨났던 목회자들, 그 성도들은 가정에서 가정재단을 쌓았죠. 가정 예배를 드린 거죠. 뭐 제대로 있겠어요. 꼭 로마서에 나오는 오늘 읽은 말씀이나 로마서에 나오는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삼삼오오 모여서 자신의 처소에서 숨죽여 찬송을 부르며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한 7년간의 그런 악몽과 같은 시전이 지나갔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해방이 됐죠. 일본이 망할 줄 몰랐다라고 생각했던 말했던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 그 나라 그런 빼버리고 교단 내를 봐서도 그래요. 그래 결국은 공적으로 참회하고 회개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징계가 없었습니다. 교회의 역할 중에서도 벌을 내리고 시벌을 하고 그걸 또 시간 지나면 푸는 그런 작업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죄송합니다. 이게 끝나버려요. 사람들이 물었죠. 도대체 왜 그랬냐고. 그때의 신사참배를 했던 사람들의 논리가 뭐냐. 무슨 말을 했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와 이 예배당과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만일 신사참배를 결의하지 않으면 그 나와 있는 총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 다 잡혀 들어갈 것이고 교당을 다 뺏길 것이고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당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당을 지키고 교인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웃기는 거죠. 시간 지나니까 자기들이 교회당을 헌납했어요. 신사 참배한 사람들이 그 교회를 갖다 바쳤다니까요. 교회장, 교회당 종도 갖다 바치고 평등 노회가 그걸 결의해가지고 안식일을 폐지해버렸어요. 기가 차지 않습니까? 이 느낌이,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새벽에 예레미야를 쭉 읽고 있는데요. 예레미야를 읽어보면, 극심하게 타락했던 남유다 백성들이 끝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상한 신앙이 뭐냐면, 시온 불패, 성전 불패예요. 시온산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잊히지 않는다. 하나님 여기 계시다. 예배당 봐라, 이거. 성전 봐라, 이거. 야, 여기 성전이 있다. 안 망한다, 우리는 절대로. 안 망했나요? 눈에 보이는 건물은요, 부서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청년이, 이렇게 우리 뭐 예배당 사수, 뭐 예배사수 이야기하니까, 또 글을 딱 써서 댓글 달았다고요. 예배당에,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못한다고 무너질 기독교. 그건 기독교 아니다. 역사를 알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예배당 부셔버린다고, 예배 못 드리게 한다고 우리가 우리 신앙이 사라집니까?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거꾸로 신앙을 지킨 게 아니라 교회당을 지키겠다, 예배당을 지키겠다, 성도를 지키겠다 그래 말했던 자들은요, 그냥 교회를 다 팔아먹었어요. 물론 교회당을 지키겠다, 성도를 지키겠다 이 말을 안에 내포된 말이 결국은 뭐냐? 결국 신앙을 지키겠다라고 항변할 수 있겠죠. 그런데 결국 시아제는 어떻게 됐느냐? 그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 제목처럼 정말 세상이 막을 수 없는 예배는 뭐냐? 오늘 로마서를 읽었잖아요. 로마서 읽어보면 이 로마서를 읽은 다음에 편지를 바꿔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무시무시한 핍박이 가해집니다. 왜요? 부흥하니까 로마가 그걸 보면서 이거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엄청난 핍박을 가했습니다. 그런데 그 핍박을 어떻게 견뎌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남유다를 심판하시면서 성전을 완전히 박살내버렸어요. 흩어버리고 포로로 왕창 잡아가서, 근데 돌아올 때에 예레미야에서 통해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새 언약을 너희들과 맺어서 다시 시작하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게 예레미야 전체 주제예요. 그러니까 돌아온다. 포로로 돌아온다. 그러는데 그 포로로 돌아온다는 그 새 언약의 희망의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아무리 읽어봐도, 자세하게 읽어봐도 성전을 다시 짓겠다는 말이 없어요. 왜냐? 성전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예배들 때 성전이 필요 없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전, 눈에 보이는 건물보다도 그 속에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신앙이 먼저고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게 먼저인 거예요. 그게 세상을 이기는 거지 예배당이 잘 있다고 신앙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남유다 역사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사 참배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예배당을 건물만 지켰다가 바로 못 본 거지. 무슨 신앙을 지켜요? 교회는 다 나가버리고 없고 결국은 신사 참배 이후에 7년 이후에 해방되고 난 다음에 그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장로교회의 교단의 분열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뭐 그건 다 말할 필요도 없고 너무 긴 이야기니까 생략하고요. 자,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세상이 막을 수 없는 예배는 뭐냐? 결국은 이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때의 고백과 그들의 신앙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 초점 맞춰야 됩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보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리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영적이란 말에 아마 이게 오른쪽 가로 해가지고요, 3자나 2자라면 쓰일 거예요, 그죠? 밑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합당한 예배, 맞는 예배다 이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려면 예배자 자신이, 그러니까 회중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기 자신, 예배자 자신이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립니다. 이게 맞는 예배라는 거예요. 아니 예배당 부셔, 물론 이 로마서 이 당시에는 예배당 건물 자체가 없었어요. 아니 그런데 모이지도 못하게 하고 색출해가지고 잡아가두고 심지어는 숭류까지 시켜도 왜 그들의 예배를, 그들의 신앙을 막을 수 없었느냐? 아니 자기가 하나님께 나를 드리겠다는데 그걸 어떻게 말려요 그걸? 자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막을 수 없는 예배는요, 몰래 숨어서 예배 드린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며 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 원한다 이렇게 고백해버리는데 그 고백을 어떻게 막겠냐고요. 이게 진짜 예배고 합당한 예배고 맞는 예배입니다. 이걸 세상이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배의 핵심은요, 건물이 아닙니다. 예배의 순서가 아닙니다. 드리는 찬양을 뭘 들으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설교가 뭐 예배의 핵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너무 편안하게 드리고 부흥하고 영광을 너무 많이 누렸기 때문에요, 예배의 핵심을 빠뜨렸던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정신을, 아 예배는 예배자가, 성도가, 목사가, 직분자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었으면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느냐? 방해해봐라, 방해해봐, 우리가 꺾이나. 영적인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 거죠.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반대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무리 예배 드리고 당에 앉아있고 많이 모여도요, 자기 자신을 드리고자 하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합당한 예배가 아닙니다. 맞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오잖아요. 성전 마당만 바른 자더라.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말하는 이 12장 1절은 아주 탁월한 유대 율법학자였던 바울이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옛날의 잘못을 반복하지 말라. 조상들의 역사를 성전 마당만 밟았던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를 드리려고 하는 참으로 합당한 예배로 맞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진짜 예배는요, 그런 걸 따지고 드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배는 예배자가 자기를 드리는데 초점이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한국 교회가 예배를 중단한 적이 없다, 그런 거 말할 필요가 없어요. 얼마든지 예, 하세요. 목소리를 높인다고 우리 신앙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큰 목소리를 낸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겨먹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존재들이지 세상을 이겨먹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세상을 이겨먹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은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그의 아들을 내놓으셨어요. 우리에게 맡겨진 첫 번째 사명이 뭐냐면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이 세상에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세상이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건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러면 내가 그걸 포기 못하겠다, 그래서 포기하라고 칼이 들어오면 그럼 가는 거지. 이거 외에는 다른 우리가 목숨을 걸 만한 일이 뭐가 있죠? 결국 우리가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든 또 이 시간을 못 맞춰서 그냥 녹화된 걸 예배를 드리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 어떤 장소이든지 어떤 시간, 어떤 방법이든지 예배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맞는 예배가 뭔지를 알고 합당한 예배가 뭔지를 알고 자기를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버리면 하나님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다 모이면 예배 받으시고 조그만 핸드폰 갖다 놓고 앉아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그 안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셔요? 아니잖아요. 왜 우리는 이전의 그 경험을 뛰어넘어서 조금 더 고결하고 조금 더 세상이 말릴 수 없는 그런 신앙으로 가지 못합니까? 결국은 이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또 앞부분에 또 예외를 못 드리는 모든 것 통해서 제가 모든 자료를 다 읽어봤어요. 뭐 신문에 나오고 뭐 밖에 떠도는 뭐 찌라시 전부 다 읽어봤는데 우리가 성도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는 이 합당한 예배는 아무도 꺾을 수 없다. 한마디 말도 없어요. 대부분의 유인물도 이런 말이죠. 기분 나쁘다 이거, 기분 나쁘다. 그걸 기분 나쁘다 말하면 우리 신앙이 지켜집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런 식으로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시중에 나오는 여러 가지 말들을 비평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거 말해봤자 별 소용이 없어요. 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듣지도 않고. 뭐 인천의 모 교회 목사는 이야기하는데 뭐 QR코드를 찍으면 뭐 전부 다 중국에 다 전송되고 뭐 그런 소리. 됐어요. 그럼 그렇게 이야기하면 언니 그렇게 믿어라. 또 5G 핸드폰 쓰면 5G를 통해서요 코로나가 전파가 된다요. 언니 그렇게 믿어라. 그래서 살아. 미국의 유명한 지도자도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기가 막혀 보면서 이 영감이 왜 이러는, 아이 코로나 이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 믿고 살아라. 왜? 그게 아니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안 믿어요. 대화 자체가 이제 안 되는 시대가 됐어요. 자, 중요한 건 하나님은요 뭘 보시겠냐는 거예요. 아, 너희들 이런 말 해서 심판 이게 아니고요. 이 시대에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런 참된 예배, 진짜 예배,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찾으실 거예요.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남 비난할 때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고 난리칠 필요도 없어요. 말해도 안 듣는데. 그것에 에너지를 빼앗기기보다는 우리가 그래도 예배들은 이 장소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 감사함 한번 드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나를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주가 되면 하나님 내가 거룩한 산재물로 살지 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오히려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로 맞는 예배를 드려줘 애쓸 때에 오히려 난리를 나도 우리의 신앙은 시퍼렇게 살아나게 될 겁니다. 그 기준이 바로 오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자신을 거룩한 산재물로 들으셨습니까? 아이고, 이렇게 기도했다가 이렇게 예배했다가 목사 하라는 거 아니야? 선교사 보내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누구든지 예배를 드리면 몇 명이 모였든 어디에 있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 자기 자신을 드려야 돼요. 이런 참된 예배를 드리고 바른 예배를 드리며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이전처럼 회중 전체가 모일 수 있는 예배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큰 감동이 있는 거죠. 우리는 세상이 꺾을 수 없는 믿음, 세상이 막을 수 없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입니다. 이런 영적인 자존심을 좀 가져야 돼요. 우리는 아무도 못 말린다. 뭐 막아봐라. 하지 말라고 해봐라. 아무 소용없다. 우리는 나를 드리기 때문에 이 나의 신앙,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 이 신앙은 꺾을 수 없다. 그래야 이게 출발인 거예요, 출발.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긴다 말은 뭐 전쟁으로 접목하고 이런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더 빛이 나는 거죠. 세상이 난리 났다. 문제가 많다도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린 것은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알고 아무도 말릴 수가 없거든. 그게 진짜 신앙 아닐까요? 여러분, 앞으로는 더 언제 이게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코로나19 끝날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고 우리가 마음이 우울해질 수 있어요. 정상적인 우리 국민들도 뭐 10명 중 4명쯤은 뭐 코로나 우울증에 걸린다고 말할 정도인데 우리는 뭐 우리도 똑같이 다 우울증 걸리자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든 어떤 형태로 예배를 드리든 간에 그 예배 가운데 나를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전통과 그들의 신앙의 힘과 그들과 똑같은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견뎌내는 거죠.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견뎌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이런 고백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 세상에,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소금으로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자리를 기억하며 모였습니다. 이 자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자기 자신을 드리는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영상 예배를 드리든 녹화 예배를 드리든 교회에 오지 못하든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참으로 합당한 예배를 드림으로 영광 돌리며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